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한국계획주의 설교연구원 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그리고 전 총신 총회신학대학원대학교 역사신학으로 봉사하셨던 서창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님의 날 부족한 사람에게 또 귀한 강단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제독수 담임 목사님 당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교를 정년 퇴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종을 또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은 한 20년 동안 그 부분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후학들을 계속 지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놓고 기도하고 지난 6월 9일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 소속 GM에서 선교인으로부터 교수 명예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지난 7월 달에 처음으로 필리핀에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한국계획주의설교연구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30주년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달에 동아프리카에 있는 케냐와 우간다를 방문해서 신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을 강의하고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에 우리 현상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별히 지난 30년 동안 제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운영해 오는 기간 동안에 건 20여 년 이상을 우리 현상교회 목사님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어서 대표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을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우리 현상교회에 보내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의 강물에 흠뻑 젖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실질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질성뿐만이 아니라 같은 신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정통 개혁주의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좁은 길을 가는 동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살피며 주님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돕는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매우 값진 사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혁파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진리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삼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주의 일꾼으로서 명심해야 할 목양적 권면의 말씀이죠. 제 자신이 교수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입장에서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던지는 다짐의 말씀이기도 하고 동시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지닌 성도들이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교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특별히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사역의 힘이 뭐냐, 또 하나는 공적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맡은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데 이 영적 사역의 힘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인데 그 영적인 삶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소스가 과연 뭐냐라고 하는 영적 사역의 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 본문에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결론들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할 때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럼 앞에 1장에서 뭐를 언급했는가? 우리가 1장 15절부터 좀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경험한 스트레스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그 가운데서 바울이 위로받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이렇게 나를 배반한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정말 이 오네시브로와 같은 이런 충성된 일꾼처럼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바울 사도가 겪은 배신과 위로 그리고 충성이 뭐냐, 그 위로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면 15절에 있는 말씀,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좀 쇼킹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한 사람이 배반해도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 시킬 때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속상하고 아마 잠을 못 이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기 언급하고 있는 게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 뭐 많은 사람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아이나 이놈은 정말 못 잊겠어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한 구절로 언급해놓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한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허모게나의 여기 오네시보로 16절에 있는 오네시보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궁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 뭐 17절 18절에서도 로마에서 어떻게 자기를 섬겼는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장막 바울을 도와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해 볼 것이 뭐냐면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부겔로나 호모겐의 이런 사람과는 달리 너도 오네시브로와 같은 그런 사람처럼 충성스러운 사역자로 남아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충성은 어느 때 등장할까? 충성은 여건이 좋은 데서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고 힘든 과정 속에서 그 진수를 맛볼 수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바울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역에 함께 동참한 오네시브로가 있다. 그러니까 충성의 한 표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바울이 무슨 짓을 했길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뭔 나쁜 짓을 했길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버렸는가. 그리고 오네시브로 같은 한 사람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도대체 바울이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사실 엄청난 선교의 역사를 장식하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께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지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잖아.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에 뭐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러나 유사한 경험을 한 제 자신의 입장에서도 보면 목회 사역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환대를 받을 만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도 버림을 당한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보여지는 성경에서 바울 사도를 바라볼 때 무슨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르쳐 율법의 의로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흠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그것도 성도들한테 버림을 당하는가?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다녀도 가는 길이 다른 것이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를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야 하는 것이 어디겠어요? 교회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사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가르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론상으로는 교회가 교회의 일꾼들을 존귀히 여기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 경험상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적은 누굴까요? 물론 영적으로 사단과 내 자신이 가장 큰 적이지만 그거 빼고 사단과 내 자신을 빼고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나 특별히 제가 어른들로부터 들은 그 교훈이 뭐였냐면 야 너 교회 부임할 때 가방 들어주는 사람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저도 가방 들어주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거를 들었으면서도 아 가방 들어주면서 정말 목사님 할 때 뭐 인간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국 배신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오는 이게 사실 교인들은 목회 사역을 즐겁게 감당하게 되는 기쁨의 온상이기도 하지만 속절없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고통의 원천이기도 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고 한 것은 그로 인해서 복음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던 자들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 속상함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엄밀하게 말해서 그 당시에도 오늘날처럼 언론 매체가 발달한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모든 언론 매체마다 인터뷰하자고 난리를 벌일 만한 그런 일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바울사도와 함께 인터뷰하자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어떤 크리스찬 잡지라도 표지 모델로 장식해도 과하다라고 비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인데 표지 모델은커녕 기사 한 줄도 안 나왔다 그런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그가 한 일에 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책을 출판하고자 출판업자들이 몰려법도 한데 그의 책을 출판해 줄 출판사 업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사역을 알리고자 발벗고자 나서기는커녕 도리어 방해하고 핍박하고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당시 성도들의 눈에 비친 모습은 너무 바울 사도는 좀 깐깐하지 않아?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아유, 우리 바울 사도 그 헌신의 경지에 아 우리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일부러 멀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최 목사님 사랑스러운 분이겠지만 가까이 하기는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에서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고 있는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기 참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바울도 그런 경험을 뭐 바울은 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했었던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베소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12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고 세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일들을 했어요. 병든 자들이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다 쫓아내 주었어요. 마술사들도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 자신들이 했던 모든 마술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 것이 아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경험을 했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바울을 버릴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배은망덩한 우리 그 전라도 말로 이야기할 때 진짜 네 가지가 없는 놈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좋은 평판이 나야 복음 전파에 지장이 없을 것인데 그의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떠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하면 누군가가 그를 가르쳐서 좀 뭔가 잘못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건가 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소문만 들어도 아유 그건 저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다 말아먹고 교인들이 다 떠나고 없대. 그러면 그런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 목사에 대한 평판이 좋은 것으로 들려지겠습니까? 부정적인 게 더 많겠습니까? 어쩌면 바울도 그런 입장에서 누가 바울의 가르침을 청종하려고 하겠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이 아침에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 정말 배신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이 이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서 내가 잘 외워지려고 하는 이런 부겔레와 허모게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중대까지 따라가겠다고 공언하는,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뭐 부인하긴 하고 또 회심하고 돌아오긴 했었지만 어떤 사람이 되겠는가? 영남 지역의 유력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 번번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제대로 힘을 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배신자인 이 부겔로와 허무게라는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길을 비극적인 길을 갈 것인가? 칼빈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다른 것을 보았어요. 기독교인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탈한 사람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영적 전쟁터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충실하고 올바른 복음의 사역자들을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비난을 만들어내므로써 자신들의 치욕적인 행동을 변명하려고 하는 일이 일반적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나가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저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가장 자기의 나감에 대해서 정당성을 입증하고자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 왜 그 좋은 게 왜 나왔어? 그 훌륭한 목사님 왜 떠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거를 말을 해야 자기 자신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도 이런 걸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런 면들이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었다. 우리를 돌봐주고 양육해주는 주의 신실한 일꾼들을 폄훼하고 비난하고 조소하고 배청하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의 수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충실한 길을 가도록 경고의 표시로 이들 배신자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봐져.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이탈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목회 현장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정말 못 살아요. 비록 소수일지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의 신앙에 굳게 선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음을 언급했어요. 바로 오네시브로의 집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오네시브로는 바울을 자주 유쾌하게 해줬다, 즐겁게 해줬다라고 했어요. 바울이 복음으로 인하여 죄수처럼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대. 예수님이 포승전에 묶여서 끌려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나 살려라고 도망갔는데 뭐 이 오네시브로는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을 했어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극진히 섬겼는지, 그의 섬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디모데도 다 알 정도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준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도 오네시브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권면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꾼들과 성도들에게 동시에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복음에 충실한 사역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거나 등을 돌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을 서슴지 않아도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않다고 한다면 복음의 일꾼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도 사역하는 중에 배신을 당해본 경험을 해보아서 그 속앓이가 얼마나 큰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때 묵상하면서 그 아픔을 이겨냈던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바울보다도 또 예수 다른 어떤 사역자들보다 가장 큰 배신을 당한 모델을 꼽으라면 예수님이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다 버리고 갔고 겨우 남은 사람들, 그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여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때 남은 광주 5천 남자들만 5천 명이나 먹고 남은 광주가 12강전에 됐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와 어렵다 이거 누가 이야기하는가 하고 예수를 믿은 많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너무 허탈하셔가지고 제자들 12명 남은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도 갈 거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잘못 좀 저는 유약한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허물도 많아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비난하고 배반할 수 있지만 아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다 버림을 받았는데 뭐 내가 그런 경험을 한다고 책상을 내려칠 이유가 뭐냐 부드득부드득 일을 갈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자격이 없는 나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주님이시니 그저 그 주님의 부름에 충실하게 가는 것이 내가 갈 길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비난할 때 억울하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그런 거 들을 때 억울해요. 근데 어떻게 하겠네. 그놈과 원수 한판 짓고 내 찾아가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뭐 싸우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감찰하고 계시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불러준 그 부름에 충실하게 주님을 앙망하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역의 힘은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도 학교 공부도 뭐 내가 사업하는 것도 가정생활도 친구 관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환난을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아픔을 겪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불러주신 그 부름 앞에 정직하게 응답하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안에 거하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 물론 오네시브로와 같은 사람들이 목회 사역에 큰 힘이 되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쇠하지도 아니하고 마르지도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지도 않고 언제나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이 저나 여러분들이 강한 사람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뜨거운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미지근한 물을 갖다 놔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사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역시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매일 진수성찬을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것이 되고요. 사람들의 입에 칭찬이 자자해도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공허함은 쓰나미가 밀려오듯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배고파도 배고픈 것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무엘 루터퍼드 목사님은 아버딘 감옥에 9년 동안 갇혀 있으면 지금 감옥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제야말로 지옥과 같은 그런 현장에 그런데 사무엘 루터퍼드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꽃은 혹독한 겨울철에 활짝 핀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꽃은 혹독한 겨울철에 활짝 핀다. 감옥에서 그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남아서 많은 감동을 주는 것은 바로 감옥에서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편안하고 좋을 때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낙심이 될 때 묵상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해요. 원망도 많이 하고 정말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독수리 날개쳐 올람같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낙심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라라고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했을까? The grace in Jesus Christ. 왜? 그냥 grace of God, in the grace of God. You just be strong in the grace of God.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왜 grace in Jesus Christ?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메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상 철철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은혜 입기를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은혜를 다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 손에 쥘 수 없듯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거나 감질남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마른 입술을 잠시 적셔주고 마는 그런 물 한 방울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플렌티하다, 풍족하다,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지식도 풍족합니다. 지혜도 풍족합니다. 능력도 충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고도 남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의 복음을 땅까지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집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바울 선교를 많이 도와주는데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네시보로 이야기했지만 오네시보로의 그 돕는 그런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네시보로에게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강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는 언제나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정말 뭐 눈 나쁜 이거 눈의 질병 고쳐달라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My grace is sufficient to you.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부족한 거 가지고 자꾸 거기 붙들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언제나 퍼도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나듯이 솟아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성도 여러분들이 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선교지에 가서는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 돈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돈이 있으면 힘이 나고 돈이 없으면 정말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야, 돈이 아니다.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임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적 사역의 내용과 방법이 뭐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30분 안에 그냥 설교되는 대부분 다 30분 만에 끝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 현상교회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말하지 않아서 오늘 좀 더 조금 길게 해도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주문한 사도 바울은 동시에 디모데가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될 중요한 공적 사명을 2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일꾼이 감당해야 될 주된 사역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일꾼이 감당해야 될 주된 사역이 뭐냐. 물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돌보는 목양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의 재원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내게 들은 바를, 그러니까 디모데가 잊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입히고 키우고 목양하는 이 모든 일의 재원이 뭐냐? 너는 내게 들은 것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뒤에 나오는 3장에서 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 사실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력한 권고 명령을 주고 있는 것인데 3장 10절과 11절 같이 보십시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뭘 전했는지 그렇게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고 내가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증거하고 가르친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사도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너희는 내게 들은 바를 가지고 목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며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즉 한마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너희가 사역을 감당해도 모든 내용 출처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먹이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이 이게 진짜 목양 사역이지 않습니까? 경제학으로 심리학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성도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이곳에 와서 뭐 문학적 소양을 더 기르고 또 여기서 이곳에 와서 무슨 철학적인 인간학을 더 많이 배우고 내 자신의 지적인 소양을 더 많이 키우고 하고자 이곳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은 성도들에게 증거해야 될 것은 뭐 다른 인문학 과정은 잘 몰라도 경제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생물학에 대해서 잘 몰라도 과학적인 지식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가서는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가 명심해야 할 일이고 주님의 백성들도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일. 목사에게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으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도 말씀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증거해 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상고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골로새 1장 25절에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목사를 이곳에 세운 이유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고 그래야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역사함을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학교 은퇴 이후에 계속해서 교수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함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자들이 곳곳에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 적은 거예요. 제가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을 설립해서 강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에 지난 30년 동안 땀 흘리면서 진리 깃발질을 발행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사실 강단에 서서 증거되어야 될 진리의 일꾼들 이 일꾼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종교 생활을 만족해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도 아무런 아픔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양들은 참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제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쉬움을 표하고 아, 이 교회는 별 재미없어 하고 떠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봐야지.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것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히 선포되고 증거되고 가르쳐진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런 게 없는 게 가짜 교회인 것이죠. 교회 만족은 진리가 풍성하게 증거되는 것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고통은 진리가 없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머물러야 될 곳이 없는 There is no place in the church for the truth. 교회 안에 진리를 위해 진리가 설 자리가 없다. 뭐 우리말로 신학 실종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 책도 읽어보시기 바래요. 신학 실종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진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어지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본문에서 아무에게나 이 일을 맡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 지교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선정할 때도 우리는 금식기도 하고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전제되는데 하물며 교회의 목자로 세움을 입는 일에 어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구하는 일들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현대교회의 병폐가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인지 아닌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스펙이 얼마나 좋고 인품이 얼마나 잘하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영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잠깐 도움이 될 만한 일리 있는 소리를 잘하는지 그런 것이면 만족해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병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은 결국 뭐 그 목사님 교회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설교 준비를 어디서 하냐? 늘 카페에 가세요. 그냥 장로님들이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자기는 카페에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좋. 아 시끄러운데 카페 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면서 해도 모자라는데. 그러니까 자꾸 인문학적으로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바울이 이야기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증인들 앞에 여기 실제 2절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라고 지금 많은 증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다 충성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런데 그 증인들 앞에서 충성된 사람들 그들에게 사실은 부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야 디모데야 네 가슴 속에 살짝 숨겨둬라 묻어둬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능히 가르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특별히 잘 내세우는 제자 삼으라는 말로 귀결 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따르는 일에 신실한 사람들의 그 일을 당부하는 것이 제자반을 운영하는 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 제자가 되지 못하기에 제자반 성경공부가 교회마다 있어도 교회 안에 참된 일꾼 충성된 일꾼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충성된 일꾼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량이나 재주가 남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것도 아닌 것이 신체적으로 단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사교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용맹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귀공자를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자가 충성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자 전력을 다 기울이는 자인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유유 흐르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가 충성스러운 일꾼인 것이에요. 적어도 강단에 설 자들은 바로 그러한 인물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충성된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완벽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일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성경 말씀과 이 성경의 가르침을 잘 정리해서 교훈해주는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인정되고 확정된 진리들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교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자선단체를 운영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위해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때는 정말 신중히 생각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한국의 대다수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점이 뭐냐? 교회 일꾼 키우는 일을 실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관심하고 있어요.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장학위원회 활동은 대부분 자기네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인들의 자녀들을 위한 학자금 지급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적 예배 시간이나 기도회에서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공부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는 일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 일꾼은 교회가 안 키우면 누가 키웁니까? 제가 말하는 여기 현산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주님의 공교회를 맡아서 수고하고 섬길 교회의 일꾼. 그 교회의 일꾼이 어디서 나면 땅에서 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교회가 키워야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내게 들은 것을 부탁하라 말해. 그래야 그런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진리의 샘물이 고갈되지 않는 비결이 바로 교회의 일꾼, 참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이 있든 없든 신실한 종들이 추천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잘 훈련되어서 곳곳에서 복음 진리의 깃발이 높이 휘날리게 하는 일에 우리 현상교회가 더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은퇴한 이후에도 후진 양성을 계속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떤 목사가 교회에 부임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면들이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을 길러내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한국개혁주의 설교 연구원과 진리 깃발에 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나팔을 불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떤 책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어떤 성도가 교회에 관련한 책인데 이분이 40만 권을 혼자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 교역자들에게 뿌린다고. 여러분 책 한 권이 만 원씩 10불이라고만 이야기해도 아니 책 100 저기 10불 뭐 10불이죠. 10불. 10불만 이야기해도 40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냥 조금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 안에서 조금 헌신하는 것을 나는 참 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편만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쏟아야 된다.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마다 우리 현상교회는 안 그렇지만 제가 교회에 초청받아서 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마다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 한국의 신학교가 이렇게 엉망일까?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그리고 그런 충실한 종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정말 협력해서 우리 한국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 한국 강단에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계속 흘러 넘침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천 초목들을 다 살리게 되는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듯이 우리 현상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란 우리 여기 젊은 학생들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다 목사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뭐 대환영이지만 목사가 안 되더라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편만하게 증가하는 일을 위해서 땀 흘리는 영국의 진리 깃발지가 발행이 될 때 1955년이 처음 발행이 되었는데 55년 발행되고 나서 2호가 나오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당시에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이안 머리 목사님이 2호를 언제 내야 될까 고민하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우연히 찰스 스포츠는 포 같은 찰스 스포츠라는 책을 읽은 독자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돈 버는 대로 이익금 남은 이 일에 투자를 해서 오늘날 영국의 바누 추루스라고 하는 대단한 출판사와 또 정말 일꾼들을 키워내는 일을 뒷받침하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진리를 위해서 그냥 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든 하나님의 진리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때가 와요. 그런데 내 말은 1.1획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는 그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진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역의 모든 힘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교회는 달라요. 우리 사역의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는 은혜인 것이에요. 그 은혜로 사업도 하시고 그 은혜로 가정도 이루시고 그 은혜로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풍족함을 누리며 나누며 세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런 공적 사형의 내용은 그냥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 놓은 것들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우리에게 전수해 준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복음 진리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주님의 나라가 곳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 이를 위하여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가장 복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히 부도한 종이 주님이 귀히 사랑하시고 쓰시는 우리 현산교회에 와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우리가 물려받은 귀한 생명의 도를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 걸고 헌신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 함께 수고의 땀을 흘림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현상교회에서 특별히 자라나는 젊은이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소망도 목적도 목표도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그분의 진리를 풍성하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달란트를 동원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모든 주의 종들이 일치 단결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 안에서 생수가 흘러 넘침으로 목마른 자들이 와서 참으로 해갈함을 받게 하시고 배고픈 자들이 와서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게 하시고 무기력한 자들이 와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무지한 자들이 와서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살던 자들이 이곳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